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돈바스 일대에서 공세를 확대해온 러시아군이 28일 도네츠크주 교통중심지인 리만을 완전 점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고르 코나셴코프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군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군이 진행한 합동작전을 통해 리만을 우크라이나 민족주의들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리반은 세베로도네츠크에 이어서 이번 주에 확보한 두 번째 소도시라고 러시아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군은 수년째 우크라이나 정부를 상대로 내전을 벌여왔으며 지난 2월 24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이후 줄곧 합동작전을 진행해왔습니다. 인근 도시인 세베로도네츠크도 사실상 우크라이나 측이 통제권을 상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동부 전황이 극히 어렵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밤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그러나 우리가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28일 중국이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대테러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첼레트 대표는 이날 6일간의 중국을 방문을 마치며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히고 하지만 이번 중국 방문은 인권 정책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중국 정부와 협력하는 기회였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난 23일 중국 광저우에 도착한 바첼레트 대표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났으며 이후 시민단체와 학계 관계자 등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최고 대표로는 지난 2005년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서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찾았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부는 작년에 신장 위구르인들이 불법적으로 구금되고 학대받고 강제 노동을 당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바첼레트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대테러와 탈급진주의 정책의 적용에 있어 특히 위구르인과 무슬림 민족주의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문과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신장에서의 인권 탄압에 대한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29일 초등학교 총격 사건이 발생한 미 남부 텍사스주를 방문합니다. 백악관은 끔찍한 총격 사건으로 21명이 목숨을 잃은 공동체와 슬픔을 나누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현장을 찾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텍사스 유베이디의 롭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 19명과 교사 2명 등 총 21명이 숨졌습니다. 이달 초 바이든 대통령은 미 동부 뉴욕주 버펄로의 슈퍼마켓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이후에도 사건 현장을 찾아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이 당시 총격으로 흑인 10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수사당국은 해당 사건을 인종적 증오범죄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한편 유베이디 총격과 관련해 경찰의 늑장 대응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격범이 AR-15 소총을 들고 학교 건물에 들어간 후 국경 수비대의 총에 맞아 숨지기까지 40분에서 60분이 지체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내 가장 강력한 총기 로비 단체인 전미 총기협회 NRA가 27일 텍사스 휴스턴에서 사흘 일정의 연례 총회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텍사스주 유베이디의 롭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로 초등학생 19명과 교사 2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지면서 일각에서는 NRA 행사를 취소하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건 사흘 만에 참사 현장에서 약 500km 떨어진 곳에서 NRA의 최대 행사는 예정대로 열렸습니다. 연례 총회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 웨인 라피에르 NRA 최고 경영자 CEO, 텍사스주를 지역구로 하는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등이 연설자로 나왔습니다. 당소 현장에 참석할 예정이던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는 롭 초등학교 남사 사건 이후 참석을 취소하고 대신 사전에 녹화된 동영상을 보냈습니다. 이 총회 연설자들은 하나같이 미국에서 총기 구입에 있어 더 이상의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무장한 경비원들과 다른 보호장치들로 학교를 무장시켜야 하고 중범죄들에 대한 더 많은 조처와 정신질환자들을 밝혀내는 데 애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버 주지사는 영상 메시지에서 추가적인 총기법이 유베이디에서 아무런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에버 주지사는 미 전역의 총기 소유나 사용을 제한하는 수천 개의 법이 있지만 총기를 박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4일 일본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25일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일본 방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방문에 이어 일본을 방문해서 24일 도쿄에서 열린 4개국 안보 협의체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정상은 회의를 마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우려를 표하는 한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The Russian brutal and unprovoked war against Ukraine has triggered a humanitarian catastrophe and innocent civilians have killed in the streets and millions of refugees are internally displaced as well as exiled.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잔혹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 것은 인도주의적 재앙을 촉발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무고한 시민들이 거리에서 살해되고 수백만 명의 난민이 망명하거나 국내에서 이주해야 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의 일본 방문의 배경과 의미를 하나씩 짚어보죠. 이 바이든 대통령이 도쿄에서 중국 견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선 볼 수가 있을는지 윤 기자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 정부에서 대외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인도 태평양 전략 그리고 중국입니다. 중국이 핵심인데요. 지금 그 예견치 않게 돌발적으로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그 벌어지면서 유럽 상황,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것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미국의 대외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요. 핵심은 중국 견제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번 방문 동안에 그 핵심 목표 중국 견제라는 이것을 위해서 이제 다양한 활동이 있었다. 그리고 또 성명도 있었고요. 두 가지인데요. 일단 그 안보 협의체인 쿼드 정상회의를 도쿄에서 연 거 아닙니까?
예.
이 쿼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이 네 개 나라의 협의체입니다. 안보에 중심을 둔.
예.
이 협의체 정상 회의를 이 바이든 대통령이 쿼드를 출범시킨 이후에 벌써 이번이 네 번째 정상 회의가 열린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경제적 측면에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라는 것을 이번에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도쿄에서.
네. 네.
이것 또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강화에 맞서기 위한 미국 주도의 말하자면 경제 협력 기구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그다음에 쿼드 정상회의가 핵심적으로는 중국의 말하자면 부상을 막고 또 중국을 견제하고 포위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물론 북한의 핵 문제도 중요한 이번 방문의 의제였지만 더 큰 의제였다 중국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공동성명, 쿼드 공동성명에서는 사실 인도의 입장을 반영해서
예.
아까 그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을 들어보셨지만 실제로 공동성명에는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 러시아의 침공이라는 표현도 없었고요. 그냥 우크라이나 분쟁, 컨플릭트라고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중국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다만 누가 보기에도 중국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그 성명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해양 질서에 대한 도전에 대항하기 위해서 항행의 자유를 지지하며 분쟁지의 군사 거점화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이 이제 중국을 거론할 때 계속해서 언급한 부분 아닙니까? 실제로 토니 브링컨 국무장관이 26일이었죠.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에 대해서 그 공개하는 그런 연설을 했는데요. 이 연설을 보면 이 중국을 국제 질서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국제 질서를 변경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고 경제, 외교, 군사, 기술 부분에서 이런 의도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유일한 나라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을 견제하고 말하자면 이것을 포위하는 이런 것이고요. 이번에 이런 부분에 집중돼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구체적으로 그 공동성명에서 그 담긴 중국 견제 관련 내용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간 인도 태평양 지역 인프라에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 선박의 불법 조업 등을 차단하기 위한 해양 영토 인식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화웨이 등 중국 통신 장비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서 5G 업체를 육성한다.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그 정상들이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중국을 직접 지명 언급하면서 핵군축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해양 군사 거점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4박 5일간 일본하고 한국을 방문을 하고 워싱턴으로 돌아왔는데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순방을 어떻게 결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최 기자가 이 부분을 좀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20일부터 시작해서 4박 5일간 이제 한국, 일본 방문을 마치고 이제 워싱턴으로 복귀를 했는데요. 이번 그 아시아 순방은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지난해 취임한 이래 첫 번째 그 아시아 순방이었습니다. 크게 봐서 바이든 대통령 이번 아시아 순방은 한 3개 정도의 그 덩어리로 그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그 북한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동맹 강화입니다. 북한이 그 1월부터 그 17차례나 그 미사일, ICBM 이런 걸 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그 동맹국인 그 한국, 일본을 방문해서 북한에 대한 입장 뭐 분명히 밝혔고요. 또 하나는 그 핵우산을 비롯한 그 방위 공약을 그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에서는 북한의 그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서 그 핵우산 이 문제도 분명히 확장 억제 이런 거 했고요. 훈련이 되면 앞으로 신속하게 그 전략 자산을 전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거꾸로 또 북한에 대해서는 당초에 무슨 그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대화 제의나 어떤 제스처를 보내지 않겠느냐 이런 그 기대 예상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그 북한에 대한 정책이 과거 그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그 전략적 인내를 좀 후퇴한 걸 아시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요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먼저 방문해서 대통령의 그 취임한 지 그 열 하루밖에 안 되는 이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을 만나서 굉장히 그 개인적인 친분, 한미 동맹 강화했고요. 또 키시다 후미오 그 일본 총리하고도 만나서 미일 관계, 동맹 관계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 일본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중국에 대한 견제 입장 이런 것을 분명히 했고요. 또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죠. 이것을 발족시켜서 10여 개국이 참여하는 그런 성과도 냈고요. 또 한국에서는 그 반도체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의 그 삼성 현대로부터 2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는 적잖은 그 성과를 올렸다. 이렇게 미국 언론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이 앞으로 더 강경한 쪽으로 선회를 할 것이다. 또 선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걸까요?
예, 적어도 그동안에 이번에 그 한국과 일본 방문을 통해서 드러난 여러 가지 그 발언들, 정상들의 발언을 보면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미국 정부는 그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여전히 강조하고 있고요.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한 백신, 이런 백신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 의사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그 대화의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별도로 있지가 않았고요. 그보다는 더 중요하게는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이것을 유엔 안보리 등에서 이제 논의하고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그 결의하는 그런 의지를 강조하고 있고요. 특히 서울에서는 미국과 한국, 그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공동 성명을 통해서 미한 연합 훈련을 확대한다거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고 또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전략 자산의 전개를 재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북한의 그러니까 무력 위협이나 시위에 대해서는 군사적 대응 수위를 더 높이겠다 이렇게 강력한 경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대화보다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점점 더 대북 압박이라든지 새로운 어쨌든 추가 제재 이런 쪽으로 더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보면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에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유화적인 말하자면 그 입장 이런 것들을 전개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상당히 말하자면 북한과 한반도 문제 비핵화 문제를 놓고 한반도 정세가 좀 경직될 수 있는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고 있는 발언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서 북한 비핵화를 강조를 했지만 어떻게 비핵화를 하겠다는 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그 한국 일본 순방 중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비핵화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그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22일 날 서울에서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기자들을 잠시 만났는데요. 기자가 그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자 바이든 대통령이 헬로 그러고 얘기를 하다가 피어리어드 끝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
그 전날이죠. 21일 날 그 미한 정상회담을 마치고 그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거기서도 기자가 그 물어봤습니다. 그 김정은 위원장은 만날 그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그 진심이고 진지한지 여부에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만날 생각이 없다, 믿을 수가 없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의 그 과거와 같은 그 톱다운 방식의 드라마틱한 그런 김정은 위원장과의 그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대하기가 상당히 지금 힘든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와 관련해서 그 미국의 그 유력 신문이죠. 그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과거 그 오바마 행정부의 그 전략적 인내로 후퇴한 것 같다. 이런 그 기사를 실기도 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23일 도쿄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지지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이거 2차 대전 후에 일본이 군비를 갖추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주 큰 변화를 지금 기하게 될 것인지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일본의 그 방위비는 실제로 계속해서 적지 않은 규모로 증대돼 왔고요.
예.
미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지지하는 입장을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도 계속 보여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군사력 증가, 방위비 증액을 통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핵심 그 동맹인 일본이 이제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에 맞서는 데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한 또 일본의 군사력 증강 자체가 그 이제 동북아 지역에서 그 역할을 스스로 강화해서 미국이 이제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역량을 투입해서 동북아까지 전담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상당 부분의 역할을 일본에다가 위임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미일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미일 동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의 초석이라고 하면서 일본 방위에 전면적으로 관여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기시다 일본 총리는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강한 지지를 얻었다. 상당한 수준의 방위비 증대 방침에 대해서 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이 군사력 강화뿐만 아니라 일본의 안보리 상임 이사국 진출에 대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일본을 앞세워서 대중국, 대러시아 외교를 재조정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변경을 가하려고 하는 중국 또는 러시아에 대해서 분명한 말하자면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일본의 군사 강국화, 대국화와 관련해서는 일본은 사실 2차 세계대전의 주축국으로서 그 전쟁 발발의 원인을 제공한 나라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그 군사력 증강에 대해서는 중국을 비롯해서 주변 국가들이 적지 않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전문가들은 이 한국 역시 이 보수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이 바이든 대통령이 23일 납북 피해자 가족들을 면담한 기사가 눈길을 끄는데요. 이제 사진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무릎을 꿇고 피해자 가족들을 만났는데 지금 이런 행보를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바이든 대통령이 23일 그 기시다 후미오 이제 일본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오후에 그 북한에 의한 그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는 그 요코다 메구미 씨 그 어머니를 포함해 8가족 그 11명이 면담을 했는데요. 공개된 사진을 보면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들 그 가족들을 만나면서 그냥 뭐 만난 게 아니라 가족에 다가가서 그 무릎을 꿇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얘기를 들으면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주머니에서 자신의 그 아들 사진을 꺼내서 그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그 마음을 안다. 가족을 잃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숙연하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는데요. 참고로 그 바이든 대통령 그 아들이죠. 그 보 바이든이라는 아들이 있는데요. 네. 과거 그 암으로 그 사망한 그런 그 개인적인 그 사연이 있습니다.
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북한이 25일 오전에 탄도미사일 3발을 동해로 발사를 했는데요. 이것이 바이든 대통령 귀국의 때를 일부러 맞춰서 발사한 것일까요?
물론 시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 워싱턴에 도착하기 얼마 전에 이제 발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일부러 맞춘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그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그 한국과 일본 방문 중에 북한과 관련해서 이제 상당히 강한 메시지를 내는 반면에 북한에 대한 대화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지 않았습니까?
예, 예.
여기에 대한 그 불만의 표시가 아니냐 그런 그 지적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크게는 앞서도 계속해서 언급을 했었지만 북한은 지금 자기네들이 핵과 미사일, 특히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완성한다는 이런 국방력 강화 목표에 맞춰서 자신들이 정한 타임라인, 그러니까 일정표에 따라서 이런 첨단, 말하자면 대량 살상 무기의 말하자면 시험 발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말하자면 일본 방문과 맞춰진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또 북한은 이제 핵실험도 준비를 마친 것으로 미국과 한국의 당국자들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 역시 말씀드린 핵과 미사일 개발을 완성해서 자신들의 말하자면 핵 억제력을 완전히 갖춘다라고 하는 목표에 그 다가가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예. 언론은 북한이 미사일을 섞어 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것이 지금 얼마나 위협적인 것인지 또 왜 이렇게 했는지 이 부분을 좀 분석을 좀 해보면 어떨까요?
네, 북한이 그 25일 날 오전이죠. 그 6시부터 이제 탄도미사일 3발을 쐈는데요. 한국 그 군당국은 이 세 가지 미사일이 신형 ICBM입니다. 화성 17형,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북한판 그 이스켄데리아라고 하는 KN-23 단거리 미사일 이렇게 두 발, 그래서 합쳐서 세 발을 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눈길을 끄는 거는 그 북한이 과거 무슨 방사포 이런 걸 쏘면서 쏜 적이 있는데 요번에는 그 종류가 다른 두 가지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거의 동시에 쏜 겁니다. 그래서 ICBM 그 화성 17형 그리고 KN-23 이렇게 장거리, 단거리 미사일을 그 섞어 쏜 이런 그 굉장히 최초의 사례다 이렇게들 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두 가지 정도의 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ICBM은 역시 그 미국을 겨냥한 거고 단거리는 예. 그 한국, 일본을 겨냥한 거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이미 미 본토와 한국, 일본을 겨냥한 미사일을 갖고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 시위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있고요. 또 다른 예. 것은 그 이것이 그 특히 그 KN-23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는 이미 그 미사일 방어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망도 있고요.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있지만 이렇게 세 가지를 서로 다른 종류의 미사일을 이렇게 섞어 쏘면은 방어하는 측에서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북한이 아마 이걸 통해서 당신네들이 그 미사일 방어망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뚫거나 그 우회할 이럴 수단이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종의 그 섞어 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한국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두 번째 도발을 한 것인데요. 이번에 두 번째 때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예, 사실 그 상당히 강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이번 25일에 북한의 발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그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처음으로 열렸고요.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서 확장 억제 실행력에 실질적인 조치를 이행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지대지 탄도미사일 실사격을 합동으로 실시했는데요. 이것은 근 5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의 이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서 한국군과 미군이 공동 대응에 나선 사례이고요. 또 공군은 활주로에서 급발진하는 여러 대의 전투기가 그런 훈련을 실시했고요. 아울러서 한국 정부는 미국 등과 긴밀히 공조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또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의 채택을 위해서 협력한다는 그런 입장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상당히 예. 이전과는 대비되는 강한 행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이 최근 미한 정상회담에서 자신들이 요구해온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에 반하는 결과가 나온 데 대한 이 반발의 성격이 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의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의 리스트가 워낙 긴데 맨 앞에 있는 게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중단이잖아요. 그걸 강화하겠다 하니까 북한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상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을 한미가 밝힌 것에 대한 대응이다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자, 박원근 교수 말 들어봤는데요. 북한이 앞으로 7차 핵실험을 강행을 할까요?
네, 7차 핵실험 준비는 다 물리적으로는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한경도 그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는 이미 다 팠다고 그러고요. 예. 또 별도의 장소에서 이제 이미 그 기폭 실험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 기술적으로는 이제 준비가 끝났고 예. 그 소용탄두를 그야말로 풍계리 그 갱도에다 넣고 폭파시키면은 뭐 7차 핵실험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보면 이제 정치적 외교적으로는 이게 상당히 7차 핵실험이 좀 그 부담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당장은 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그 관측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7차 핵실험은 그 소용탄두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핵탄두를 이렇게 조그맣게 만드는 거긴 하지만 이것은 그거 외에도 그 외교적 목적이 있습니다. 그 미국, 한국을 이제 일종의 그 위협을 하고 압박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인데요.
예.
7차 핵실험을 해서 만일 한국 또 일본이 자체 그 핵무장을 한다거나 또는 미국하고 얘기를 해서 전술의 재배치를 한다고 그러면은 북한 입장으로서는 이거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7차 핵실험을 통해서 이제 미국과 한국을 그 위협하려는 이런 것이 목적인데 만일 그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위협을 그 당하진 않고 오히려 그 유엔 안보리 제재라든가 대북 제재를 강화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북한으로서도 그 뒤에 뒷감당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 기술적, 물리적 준비는 끝났지만 외교적,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좀 그 망설이고 시기를 보는 게 아니냐 이런 그 관측이 많습니다.
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 중국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예, 중국은 이번에도 북한을 규탄하기보다는 각측이 자제를 유지하고 또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의 논평을 냈는데요. 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그 관련 논평을 보면요. 그 미국과 북한이 최대한 빨리 의미 있는 대화를 재개하고 각자의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하는 방법을 탐색하길 희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북한의 잇따른 발사에 대해서 늘 이런 톤의 논평을 냈는데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중국은 이번 발사와 관련한 그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조금 이따가 이제 논의를 하겠지만 바로 이런 맥락에서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 표결에도 반대를 한 겁니다.
예. 백악관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24일 한국 일본 당국자와 전화 통화를 갖고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미북 대화는 이제 뭐 물 건너갔다. 언제 뭐 또 그런 분위기가 또 다시 살아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당분간은 미국 그 미북 대화가 힘들 것이다 이렇게 그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번 그 바이든 대통령 방한 방일 중에 북한을 그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어떤 그 언급 제스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군사적인 대비 이런 것을 그 튼튼히 하자 이런 얘기만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 미북 간의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번에도 그 한국과 북한에서 계속 나온 것은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이런 입장을 계속 보냈고 또 하나는 그 북한에서 지금 코로나 사태가 상당히 그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 코로나 관련해서 그 대외적인 어떤 협조를 얻으려면은 한국이나 미국에 만일 그 신호를 보낸다면 대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 이런 관측이 있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미북 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UN 안보리 대북 결의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이 미국이 제출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이 UN 안보리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뭐 역시 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지금 부결의 그 주 요인이 아니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결의안이 표결해서 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전까지는 사실 이것이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대를 하면 잘 아시는 대로 안보리에서의 결의안 채택은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에 5개 상임이사국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9개 나라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고요. 그중에서도 5개 상임이사국은 만장일치로 한 나라도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 거부권을 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번 결의안 표결에서 15나라 중에 13개 나라가 찬성을 했고요. 2개 나라가 반대를 했는데 그 두 나라가 바로 거부권을 지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예.
이 반대표를 던진 이유와 관련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유엔 주재 대사가 각각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유엔 주재 중국 대사 장진 대사는 이 결의안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더 부정적인 효과와 긴장 고조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또 바실리 네벤자 러시아 대사는 그 미국이 주도하는 이 제재 이것 자체가 영내 안보를 보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미사일과 핵 확산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 네벤자 대사는 이 러시아는 이 결의안을 채택하기보다는 의장 성명으로 북한의 그 이번 발사에 대해서 규탄하는 정도가 어떠냐 이렇게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미국이 여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엔 안보리가 이렇게 분열이 되고 또 마비가 된다 그렇게 본다면 한반도 문제는 앞으로도 그냥 뭐 현상 유지로 계속 머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그 한국 일본 순방에서도 뭐 특별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나 제스처 이런 방안이 안 나오고요. 오히려 그 군사적 대비책 이런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요. 특별한 지금 그 현상 유지 그 타파를 위한 그런 움직임은 보일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이렇게 그 현상 유지가 계속 된다고 해도 또 미북 간의 대화가 안 된다고 해도 북한이 계속 그 핵과 미사일을 계속 개발을 하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현상 유지를 뭐 하는 것 자체는 뭐 큰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네. 장기적으로 보면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계속 그 고착화되고 이것이 그야말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상 유지라도 상당히 지금 불안한 현상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관측통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바이든 대통령의 일본 방문 소식과 함께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내용 그리고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부결됐다는 내용 등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주인들의 보지영입니다. 에이브라햄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하자 부통령이었던 앤드류 존슨이 대통령직을 이어받았습니다. 존슨은 링컨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초라한 통나무 집에서 태어나서 자수성가한 사람이었는데요. 하지만 흑인들에 대해서는 링컨 대통령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17대 대통령 앤드류 존슨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 앤드류 존슨은 1808년에 미국 동남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이 워낙 가난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고요. 14살 때 형과 함께 재단사 견습공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견습공은 거의 노예나 다름없는 대우를 받았는데요. 몇 년 동안 참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형과 함께 달아났습니다. 혹시 붙잡혀갈까봐 여기저기 떠돌다가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왔고요. 온 가족이 테네시주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 조그만 양복점을 운영했는데요. 사실 난 그때까지 글을 쓸 줄을 몰랐습니다. 재단사 견습공으로 있을 때 읽는 법을 배우긴 했는데요. 문법이나 작문, 산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혼한 뒤에 아내 일라이자에게서 글 쓰는 법을 배웠죠. 난 양복점에 온 손님들과 논쟁을 벌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논리정연하게 주장을 펴니까 상대방이 논쟁에서 날 이기지 못했죠. 그걸 눈여겨본 사람들이 내게 연설가로 나서라고 권유하더군요. 그러면서 정치에 발을 들여놓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앤드류 존슨은 전임 링컨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아주 가난한 환경에서 성장했는데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타고난 말재주 덕분에 정치인으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정치 문제에 대해서 연설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아주 낮은 단계부터 공직선거에 출마해서 차츰 위로 올라갔습니다. 시의회 의원으로 출발해서 시장, 하원의원, 주지사를 거쳐서 상원의원으로 선출됐습니다.
역사학자이자 법학자인 아네트 골든 리드 하버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앤드류 존슨은 공화당 소속인 링컨 대통령과 달리 민주당 소속이었고요. 주의 권리와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전형적인 남부 출신 정치인이었는데요. 그런 인물이 어떻게 해서 링컨 대통령의 부통령으로 선택됐을까요?
Because he was from the South and from Tennessee is a border state.
존슨이 남부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존슨의 출신주인 테네시주는 당시 남북의 경계선에 있었죠. 그리고 존슨은 미 합중국에 충성한 유일한 남부 출신 상원의원이었습니다.
존슨은 주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미 합중국에 대한 신념도 갖고 있었거든요. 미 연방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부주들이 미 연방에서 탈퇴하자 남부 출신 의원들은 모두 고향으로 돌아갔는데요. 하지만 존슨은 계속 연방에 충성했고요. 워싱턴에 남아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앤드루 존슨은 남부에서 반역자란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북부에서는 영웅으로 축해 세워졌는데요. 링컨 대통령은 그런 존슨을 높이 평가해서 테네시 군정지사로 임명했고요. 1864년에 두 번째 임기에 도전하면서 앤드루 존슨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남부 출신 정치인과 함께 대통령 선거에 나가면 남북이 다시 합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마침 북군이 중요한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링컨과 존슨은 그해 대통령 선거에서 큰 표차로 승리했습니다.
남부연합군이 항복하고 며칠 뒤인 1865년 4월 14일 워싱턴 시내 포드 극장에 총성이 울렸다. 영국을 관람하던 링컨 대통령이 존 윌크스 부스의 총격을 받은 것이다. 이날 모든 것이 부스의 원래 계획대로 진행됐더라면 앤드루 존슨 부통령도 무사할 수 없었을 텐데, 부스의 공모자가 마지막에 겁을 먹고 달아나면서 존슨 부통령은 생명을 건질 수 있었고, 다음날 세상을 떠난 링컨을 대신해서 새로 미국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상징적인 의미에서 부통령으로 내세웠던 앤드루 존슨이 새 대통령이 되자 공화당은 당황했습니다. 남부 출신 인종차별주의자에게 남부 재건과 흑인들의 장례를 맡기게 됐기 때문인데요. 아네트 골든리드 교수의 설명을 다시 들어보시죠.
Because they had, you know, placed such hopes in Lincoln.
당시 공화당이 링컨에게 큰 희망을 걸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존슨은 링컨에 비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고 링컨만큼 재능이 뛰어나지도 기량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존슨은 남부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대통령이 된 뒤에는 입장을 바꿔서 남부인들을 다시 정부에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미 연방에 충성하겠다는 서약을 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말입니다. 과거의 노예를 소유했었었고 미 연방에 대항해서 전쟁을 했던 남부 정치인들이 다시 정치에 복귀할 수 있게 했고요. 링컨이 했을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공화당원들이 몹시 분노했죠.
그렇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의회가 휴회 중인 틈을 타서 서둘러 자신의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수천 명의 남부 정치인들을 사면하고 흑인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여러 가지 흑인 단속법이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었는데요. 흑인 단속법은 흑인들을 계속해서 노예와 같은 상태에 두려는 법이었습니다.
흑인들은 일정 시간 이상 골목 모퉁이에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제한 시간 이상으로 오래 서 있으면 체포됐죠. 또 흑인들은 어디에 속해서 일한다는 계약서를 갖고 있어야 했습니다. 계약서가 없는 흑인은 끌려가서 거의 무료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흑인 단속법은 근본적으로 자유인이 된 흑인들의 자유를 다시 구속해서 다시 노예로 만들려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부가 흑인들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KKK와 같은 인종차별 집단이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존슨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급진 공화당 의원들과 존슨 대통령 사이의 골이 점점 깊어갔습니다.
급진 공화당원들은 흑인들에게 완전한 시민권을 부여하길 바랬습니다. 흑인들의 투표권과 시민권을 보장하자는 거였죠. 온건파 공화당원들도 흑인들에게 완전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급진파는 나중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당장 흑인들에게 완전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래서 급진파라고 불린 건데요. 이들은 남북전쟁 당시에 10만 명 이상의 흑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웠는데 미 연방을 위해 싸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투표권을 주지 않을 수 있느냐, 반드시 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존슨 대통령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바라지 않았습니다. 흑인들이 백인들과 똑같이 완전한 미국 시민으로의 대우를 받는 걸 원치 않았죠.
급진 공화당원들은 존슨 대통령의 정책을 뒤집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1866년 미 연방의회는 노예였다가 풀려난 흑인들을 보조하기 위한 해방 흑인국 법안을 통과시켰고 흑인들에게 완전한 시민권을 부여하는 민권 법안도 승인했다. 존슨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저항했지만 이들 법안은 의회 재의결을 거쳐서 법으로 확정됐고 의회는 대통령이 연방정부 관리를 해임할 때 반드시 상원의 승인을 얻게 하는 관직보유법까지 통과시키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했다.
분개한 존슨 대통령은 직접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86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국을 돌면서 공화당을 공격했는데요. 하지만 결과는 공화당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존슨 대통령이 상원의 승인 없이 에드윈 스탠튼 전쟁 장관을 해임하자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던 연방 하원은 존슨 대통령을 탄핵 소추했습니다.
Well, he was impeached because he broke something called the
존슨이 관직 보유법이라는 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법은 나중에 폐지되는데요. 존슨이 탄핵 소추된 이유는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킬 때마다 이를 거부하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랫사람들에게 법을 따르지 말라고 지시하기도 했죠. 대통령이 의회의 정책을 반대할 수는 있지만 일단 법이 통과된 뒤에는 이를 충실히 집행해야 하는데요. 당시 의회가 흑인들에게 시민권과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안들을 통과시키니까 존슨이 계속 방해했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상원에서 열린 탄핵 심판에서 간신히 한 표 차로 탄핵을 모면했는데요. 1868년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하려고 했지만 당의 지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통령이었다가 링컨이 암살당한 뒤에 대통령 자리를 물려받았죠. 클링턴 대통령을 제외하면요. 탄핵 소추된 유일한 미국 대통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부 재건을 관장한 대통령이었는데 당시 남부 재건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별로 훌륭한 대통령이 아니었다는 평판을 받고 있죠.
네, 거리에서 만난 미국인들은 앤드류 존슨 대통령을 잘 모르고 있거나 알더라도 대체로 부정적인 사실만 알고 있었는데요. 앤드류 존슨은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존슨 대통령이 재임하던 중에 미국이 알래스카를 획득하긴 했지만 이는 대부분 윌리엄 헨리 슈워드 당시 국무장관의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잘한 일이라면 미 연방과 헌법을 지키려고 애썼다는 점뿐이라고 아네트 골든 리드 교수는 말했는데요. 다른 시대의 대통령이 됐더라면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당시 미국 상황에는 적합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존슨 대통령은 한마디로 국가 재건 사업을 다 망쳐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뒤로 후퇴시켰죠. 남북전쟁이 끝난 뒤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 하면요. 새로 자유를 얻은 흑인 400만 명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는 문제였습니다. 앤드류 존슨이 그렇게 흑인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지 않고 있었다면 다음 100년 동안 미국의 인종 문제로 그렇게 몸살을 앓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인종 문제가 훨씬 일찍 해결됐겠죠. 물론 글도 쓸 줄 모르던 재단사에서 미국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는 건 대단한 일이죠. 하지만 당시 미국이 필요로 하던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17대 앤드류 존슨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8대 대통령인 율리시스 그랜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 4월 29일은 화학무기 금지 협약 발효 25주년이었습니다. 화학 무기는 많은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불구로 만들고 살상합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는 1997년 화학 무기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리차드 밀스 대사는 지난 4반세기 동안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전 세계의 화학무기 제거와 어떤 환경에서도 화학무기를 사용하지 않아 세계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화학무기 금지 협약은 시리아 등에서 놀랄만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시리아 정권은 과거 자국의 무고한 민간인을 겨냥해 화학무기를 수차례 사용했습니다. 이후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한 시리아 정권은 2013년 화학무기 금지 협약에 가입하고 화학무기를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시리아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리차드 밀스 미국 대사는 말했습니다.
Syria, as a state party to the Chemical Weapons Convention, agreed to never, under any circumstances, use.
리차드 밀스 대사는 시리아는 화학무기 금지 협약 가입국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화학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의심할 바 없이 아사드 정권이 협약에 가입한 이래 최소 8번이나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사드 정권이 시리아 내전 이래 최소 50차례에 걸쳐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Syria is flouting its chemical weapons convention obligations. The Assad regime in this chamber.
리차드 밀스 대사는 시리아는 화학무기 금지 협약을 우습게 여기며 아사드 정권은 협약에 대해 근거 없는 비판을 하는 것은 물론 협약의 독립적인 전문가의 확인된 사실에도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도 거짓 주장을 하며 화학무기 금지 협약을 뒤흔들고 유엔 안보리에서 시리아의 학살을 두둔하는 거부권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고 밀스 대사는 설명했습니다.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 직후 러시아 관리와 크렘린이 관할하는 매체들은 거짓 정보를 소셜미디어에 퍼뜨리고 또 시리아 정권을 감싸는 선전활동을 벌였습니다. 밀스 대사는 미국은 다시 한번 시리아에 대해 화학무기 금지 협약 준수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밀스 대사는 여기에는 화학무기 금지 협약의 작업 방해를 중단하고 화학무기를 국제사회의 감시하에 모두 폐기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밀스 대사는 우리는 러시아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과 시리아에 용납할 수 없는 화학무기 사용을 두둔해 화학무기 금지 협약을 뒤흔드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 많은 애청 바랍니다.